네, 우리는 이 화평하는 것이 거룩의 중요한 속성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윤리와 도덕적 차원에서만이 아니고 그의 의로우심, 사랑, 자비, 긍휼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인간들하고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시기보다 구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복주기를 원하시는 그 격, 수준 이런 것을 말하자면 거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거룩을 오해하곤 하느냐 하면 편을 가르는 것으로 거룩을 잘못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이 이웃과의 화평이라는 것이 그 거룩한 수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그의 자녀된 그 부요함과 자비로움의 속성이 되지 못하고 편을 갈라서 같은 편이 되면 평화하겠다 라는 식으로 이해가 되면 참으로 큰 오해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의 신자의 삶을 이런 식의 이분법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불신자를 만나서 그를 회심시켜 같은 편으로 만드는 일이 전부고 같은 편이 된 자끼리만의 평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는 십자군적 포획과 항복을 목적으로 하는 전투가 있을 뿐이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태복음 5장에 가시면, 이번에 이 마태복음 5장을 여러 번 인용합니다만 다시 한번 이런 차원에서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이것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의 구별이 없이 비와 해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편을 들어야 비를 주고 하나님 말을 들어야 해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비와 해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입니다. 그것은 불의한 자와 의로우신 하나님이 타협을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죠. 죄와 의가 타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타협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불의한 것과 옳은 것 사이가 대등한 차원에서의 적대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쪽이 훨씬 고급하고 수준 높은 아량과 관용을 가지고 불의한 것을 품으며 녹여내는 그런 차원에서의 베풀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느 경우에도 감상적이지 않습니다. 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혹은 그 목표를 욕심을 내는 차원에서 쓰지도 않습니다. 성경에서 쓰는 사랑은 물론 그 내용과 본질에 있어서 우리가 아는 것과 틀릴 것이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성경의 사랑 혹은 성경의 의는 상대방을 옳으냐 그르냐를 판정을 하고 심판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옳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사랑도 상대방이 사랑할 만하냐 안 하냐라는 판정보다는 사랑할 만하게 만들어내려는 능력이 포함된 힘인 것입니다. 상대방을 옳다 그르다를 판정하는 정도의 의가 아니라 옳게 만드는 힘으로서의 의를 가져야 하고 상대방을 분별해서 사랑할 만하냐 미워해야 되느냐라는 판정으로 사랑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만하게끔 만들어내는 것으로서 그 사랑할 만한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서 출발과 과정과 그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이 모든 사람과의 화평은 신자 된 자가 가지는 고급한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런 차원에서의 명령이요,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십자군적 전쟁의 차원에서 적대적으로 사람들 앞에 서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다만 저들을 불러내고 회심시키고 나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것 외에는 저들과 만나거나 교제할 다른 부분이 없다는 식으로 세상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에게서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복의 근원으로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름은 아브라함과 그 외의 사람들을 구별하는 부름이 아닙니다. 모두를 불러내기 위한 시작으로서의 부름입니다. 왜요? 그는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복을 얻도록 부름받는 것이요. 그를 보고 그를 축복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도록 그리고 그를 저주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심판의 기준으로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애와 그의 존재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복주시는 하나님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가 부름받은 약속의 땅에서 아무 기업도 가지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 묘지밖에는 가지는 것이 없지만 그의 생애를 통하여 그리고 그 무대에서 부름받은 그 땅이라는 무대에서 그의 인생과 존재를 통하여 그를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보도록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축복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뜻이요. 그를 보고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는 그것이 바로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웃 앞에 어떤 기준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자세로 서느냐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이 가르치는 바대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그것이 곧 거룩이라 하는 성경의 그 요구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한국 교회는 미국 기독교의 영향을 받는 바람에 미국 기독교가 조금 잘못된 그 초점과 열심을 가진 것을 그대로 물려받는 바람에 이 이분법식의 경직된 세상관을 가지게 되고 또 종교관을 가지게 되어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너무 구원일변도의 운동으로 그 신앙이 편협하고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그 건국 이념에서나 지금까지 오는 동안의 사회에 있어서의 기독교의 그 역할이 그 사회 전반에 걸쳐서 서로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에 있어서나 그 후에 그 신세계를 건설하는 차원에서 기독교가 가지는 회심이 큰 그 역할을 했습니다. 전통을 이어오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과 단절하여 새사람을 시작하는 이 회심이야말로 미국의 건국 이념이나 그 목표와 잘 부합했던 것입니다. 또 미국의 근대사는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걸쳐서 부흥운동이라는 중요한 운동이 허락되는 바람에 그것이 교회의 그 역사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에 중요한 그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부흥운동은 언제나 초점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간섭하시사 그 새로운 전기를 만드는 것으로 그 본질을 삼습니다. 세상과 인간에 대한 신적인 각성, 우리의 인생과 존재에 대한 영적인 깨우침, 그 부흥운동의 중요한 그 산물이고 결론이곤 했습니다. 그러자 이 각성이 시작이 되어 이어져야 할 뒷부분들은 외면이 되고 이 각성, 이 회심, 이 감격만이 미국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이 되고 맙니다. 무릇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는 사람은 예외 없이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한 신적인 개입에 의한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회심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감동으로 체험됩니다. 그러나 이건 시작이고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 각성과 감동과 회심과 신생의 시작은 그 이후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생하여 만들어져야 할 완성을 향한 길고 지루한 노력과 연속된 어떤 진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 뒷부분은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새로운 깨우침과 감동이 있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진행들이 감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격발이 되고 분발이 되고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됐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장이 나는 것도 아니죠. 좋다, 내가 오늘부터 담배를 끊겠다. 그럼 매일 그런 감동이 계속돼서 담배가 끊어지던가요? 아니죠. 그거는 의지가 동원이 되고 분별이 동원이 되어 본인이 애를 써서 매일매일 노력해서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에 20번도 끊는다는 거 아닙니까? 20번을 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 재미가 있죠. 그래서 이런 회심에 집중한, 감동에 집중한 미국식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장로교와 미국 감리교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고 근자에 이르러서는 지난 한 30년 동안은 미국 침례교회가 우리나라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이 미국 교회들은 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각성이 그 이후에 어떤 과정과 노력으로 이어져 어떤 목적까지 가야 되는가, 어떤 목표까지 가야 되는가 보다는 회심과 이 감동에 초점을 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그 신앙이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동일한 그 영향을 받아서 한국교회도 전도일변도가 된 것입니다. 회심에 초점을 두고 있고 불러온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가는 없고 회심된 자를 재빨리 훈련시켜서 또 붙잡아오는 사람으로밖에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순, 애 낳는 사람만 넘친 거예요. 아무도 고급한 신앙의 경지와 내용이 무엇인가는 없고 붙잡아오는 일, 그리고 그런 일과 연결된 구제, 봉사, 이런 일들에만 기독교의 특징들이 집중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복음이 전달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일에는 감사한 일이지만 이런 특징들이 가졌던 것 때문에 기독교의 전체적인 내용과 신자된 책임과 영광의 많은 부분들이 가려진 것을 저들에게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약속된 또는 요구된 말씀들을 통하여 회복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이런 나가서 싸우는 전투에서 포획물을 그 양산해내는 식의 기독교적인 책임을 가지는 그런 단순 무쌍하고 원색적인 차원에서 부요함과 수준 높은 격으로 가는 문제들에 대한 성경의 요구들에 눈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기독교가 이런 회심과 구제라는 단순 무쌍한 활동으로 특징 지어지고 고급한 신자의 격과 내용을 채우는 일에 게을리한 덕분에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하면 숫자의 부흥은 이루었지만 사회 전반에 걸친 영향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것과 똑같죠. 한국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무시무시한 숫자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구의 거의 25%에 달하는 수의 증가가 있었지만 동시에 미국에서 겪은 것과 똑같이 무시무시한 영향력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기독교인은 원색적인 차원에서만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과 구별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 죽어도 난 천국 간다. 너 예수 믿어라 하는 이런 십자군 전쟁적인 차원에서만 기독교인이 불신자와 구별이 되고 다른 모든 지성과 교양과 상식과 인격과 성품과 통찰과 안목과 이런 것들이 동원되어야 되는 인생의 전반적인 분야에 걸친 안목에 있어서는 거의 영향력이 없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믿는 사람이기를 바라는 것도 그 청와대 십자가 하나 꽂자는 그런 식의 발상 이상의 고급한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노통이 대통령 할 때는 10원짜리 다보탑 속에 불상이 들어가 앉았다 그래. 여기에 이 다보탑 위에 십자가를 꽂자. 이런 식의 발상 외에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에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기독교인 되었고 여러분 이웃 앞에 그런 고급한 거룩의 경지로서의 평화에 몫을 할 실력이 있는가 물어보세요. 우선 이런 말 자체를 못 알아먹잖아.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복잡해요? 그냥 우리 꽉꽉 믿읍시다. 이러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기독교는 그 시작이 신적인 개입과 영적인 각성 없이 일어나지 않고 이런 것은 초월적입니다. 물론. 얼마 전에 박효진 장로님이란 분이 그 하나님은 못 고칠 사람이 없다. 그런 책을 본인의 이제 간증서를 내시고 그 저한테도 한 권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그 영적인 교제가 있는 장로님이신데 청송교도소에서 교도관을 지내시고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과장급쯤 되시는 직분을 맡고 계시는 분인데 그 교도소 안에 들어오는 죄인들을 대상으로 전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 몇 년 전에 그 자기 부모님과 형과 형수와 조카를 어린 조카를 망치로 때려 죽이고 마당에 암매장하고 그 붙잡힌 살인범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이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결국 그걸로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죽었습니다. 이 사람을 회심시키는 장면이 그 앞에 잠깐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서울구치소로 들어왔는데 이제 만나고 얘기하는 중에 왜 이렇게 보니까 살인을 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물어보니까 귀신이 와서 장난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도 부모님한테 뭐 꾸중 들을 일이 있었는데 그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너 왜 억울하게 당하고만 사느냐. 서랍을 열고 망치를 꺼내라. 그리고 다 밤에 때려 죽이게 하고 마당에 파묻으라고 하면서 그 귀신이 직접 도와줘서 그 다섯 명이나 파묻을 만큼 구덩이를 파는 게 쉽지가 않답니다. 뭐 우린 그런 거 해볼 기회가 없었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걸 다 파묻어서 나중에 경찰이 공범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혼자서 파묻을 수는 없다. 이렇게 큰 구덩이를 혼자 하룻밤에 팔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잡혀왔는데 계속 귀신이 어른거리는데 이제 이 장로님이 기도해서 쫓아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교도소 안에 있는 많은 죄수들이 예수를 믿게 된 얘기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읽는 동안에 저도 감동이 있고 저도 뭐 많지 않은 눈물 중에 어느 만큼을 소실하는 그런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이제 그 바람에 감동이 있어요. 그걸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초월적이죠. 우리의 갱생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의 구원은 분명 초월적인 개입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불러들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한 우리의 그 다음의 채워야 할 내용들은 훨씬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일반 은총적이라고요. 생각하고 결정하고 애써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앞에 나가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인가를 회심의 차원에서보다 회심하여 가지게 된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인격과 그 존재의 거룩한 그 수준들로 사람들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불의한 자를 구별하지 않고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는 고급한 아량. 여기죠. 이해관계를 벗어난 그런 고급한 성품과 수준. 이런 것들이 우리 전생에 걸쳐서 주어지는 모든 사건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고 나타내야 되고 증거해야 되는 것들인 것입니다. 원색적인 모습만으로 아닙니다. 기도를 한다든가 전도를 한다든가 이런 식이 아니에요. 너무 일방적이죠. 우리의 전도는. 우리 학교에 제가 나가는 학교에 박형영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신앙 좋은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전에 미국에 유학 갔을 때, 뭐 다 어렵게 갔을 때니까 이제 아르바이트 삼아 그 슈퍼마켓에서 이제 캐시어를 하는데 밤에 이제 맡았죠. 낮에 공부해야 되니까.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꼼짝마, 돈 내놔. 이분이 그 순간에도 이 원색적 복음으로 우린 다 무장되어 있었으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가장 크게 가졌던 그 사명이 뭐냐면 돈 다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딱 나한테 2분만 주십시오. 내가 당신한테 할 말이 있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이거 이상한, 엄마 돈 내놔. 그래서 2분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돈 내놓을까? 당신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은 없고, 그래서 그냥 갔대요. 에이.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어떻게 된 거냐? 아, 돈 안 뺏겼습니다. 어떻게 안 뺏겼습니다? 내가 2분만 시간을 달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냥 갔습니다. 이렇게. 경찰이 뭐라 그랬게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자된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이렇게 원색적으로 전해야 이게 전한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굴 만나면 그러죠. 저한테 딱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사업 문제는 조금 있다가 원하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 얘기를 딱 5분만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 얘기를 합시다.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5분 동안 하죠.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그 아들을 보내셨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가. 이제 믿겠다고 딱 한마디만 하시면 당신은 영원한 나라에 가실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물론 당신이 생각할 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믿어놔서 미칠 게 뭐 있습니까? 나를 따라서 그럼 이 기도문을 따라 주님 오늘 저는 제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주를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여 주를 믿기로 약속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안 따라하면 이제 계약하긴 걸른 거네. 따라하십시오. 사람은 이렇게 항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계약을 할 때 그의 교양, 그의 합리성, 그의 지성, 분별, 배려, 아량 같은 데서 놀라는 거죠. 당신은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이거죠. 모든 걸 믿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마태복음 5장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38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꾸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오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누가 때려도 웃고 누가 차 뺏어가면 네 가져가세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네가 이 세상을 살 때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랍니다. 그러나 그 법과 질서를 동원해서 네 물욕을 채우며 네 복수심을 채우지는 마라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위해에 대하여 우리는 법적인 대응을 해야 됩니다. 내 재산과 내 권리를 지키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질서를 지켜내는 책임인 것입니다. 법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그 법을 동원하여 내 마음에는 복수심을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것을 쓰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지 말라죠.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법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죠. 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법이죠. 내가 중앙선을 돌아서 유턴을 하는 것은 바빠서 그러는 것이고 상대방이 그러는 것은 범법자죠. 그러니까 내가 돌 때 상대방이 안 비켜주면 자식 내가 오죽하면 돌겠느냐 이거고 내가 가는데 상대방이 돌면 저놈은 배운 게 없나 이거죠. 그런 식으로의 발상은 갖지 말라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사회의 등불로 소금으로 이런 질서와 법을 지켜내므로써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할 수만 있다면 아량과 배려와 관용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우리 모든 이웃 앞에 평화한 내용으로 거룩한 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에 가면 이런 식의 성경의 요구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기뻐하라, 감사하라, 염려하지 말라, 관용하라. 성도가 가지는 신자된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관용입니다. 왜요? 우리가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배부르고 저 사람은 배고픈데 여기 있는 빵을 나눌 때 저 사람이 빵 네 개를 두 개 두 개씩 나눠 가져야 옳지만 저 사람이 세 개 갖고 나 하나 가지라 그러면 내가 배고픈 자이면 따질 수 있습니다. 나도 배고픈데 공평하게 두 개씩 가지자. 그러나 배부른 사람이면 양보할 수 있죠. 성경이 우리에게 관용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라고. 이 가진 차원에서 거룩하다 말이죠. 우린 모든 문제에 있어서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가 우리 손에 칼을 들고 저들을 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심판권을 하나님께 넘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나오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기에 신자된 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그 화평을 명령으로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책임을 가질 실력이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자된 실력은 무엇이며 그 힘과 근거는 무엇인가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요? 8절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모든 것. 신자된 표는 이제 그의 전 인생에 걸쳐서 삶의 전 영역에 걸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적인 명분과 원색적인 형태에서 밖에는 기독교인 된 표를 낼 수 없다면 그는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이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거룩은 부유하고 충만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요. 그것은 복이요. 영광이요.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과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는 그 신분이 갖는 부요함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과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책임을 수행하십시오. 몇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의 책임을 핑계대지 마시고 그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녀로 부르신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세상보다 높고 넓고 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고 주고 베푸는 삶인 것을 이제 기억합니다. 우리는 승리자요, 우리는 부요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높으심에 크시고 넓으심에 참여한 신자의 책임, 감사함으로 누릴 줄 아는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된 특권과 자랑과 책임을 인식하고 승리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